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을 주님을 찬송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저희들 이 시간에 이제 교류 교육 시간으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살펴봄으로써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들을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1문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답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1문을 보는데요. 제가 이제 1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문을 한 두 번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은 앞부분으로서 이 최고선, 제가 이제 당신의 최고선은 무엇인가, 당신의 최고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살피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답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입니다. 구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전체는 1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한번 이상씩은 또 뭐 많이 이렇게 접해보시고 또 들으셨을 텐데요. 1문에서 이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2문에 가면 이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래서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지, 또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 부분이 지금 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구도인데 이것이 다 지금 어디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위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라는 이 일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문에서 이렇게 위로를 묻고 있는데 만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일문을 해설한다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비참과 구원과 감사라는 이 세 분을 다 하는 거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전체를 해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묻는 것, 1문에서 이렇게 위로를 묻는 일이 어떻게 이 전체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로를 묻는 일이 어떻게 전체를 묻는 고리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편 세련된 질문 같습니다. 이게 벌써 1563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50년이 지금 넘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위로를 묻는다.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위로가 있습니까? 이것은 참 우리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묻는 일이 어떻게 이 시작이며 전체를 묻는 고리가 될까?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루시누스는 여러분 이제 우루시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우루시누스는 성이죠. 이제 서양은 성으로 불리우니까 우루시누스인데 이제 자카리아스 우루시누스. 성이 우루시누스고 자카리아스가 이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루시누스는 한국말로 하면 곰입니다. 곰. 그러니까 그 웅이죠. 그러니까 웅, 성이 웅이 되는 거죠. 네. 제 말이 맞다고 이렇게 또 음악을 들으셨어요. 이 우루시누스는 그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좀 관심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초안을 작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 작성자가 이 우루시누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루시누스는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라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두꺼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가 이렇게 평생 교리학 강의를 쭉 하셨는데 이제 소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남긴 강의안들 그때 당시 막 강의를 하면 막 받았었는데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문을 해설하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이 일문은 이 위로를 묻는 것은 최고선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선에 대한 것. 그러니까 최고선이 전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최고선이 언제나 전체를 묶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경을 우리 보시면은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만 최고선을 일문에 놓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네바 요리문답서 일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도 근데 저기 잘못 쓰여 있습니다. 1647년인데 거의 1548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거죠. 1647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러니까 이게 가로 열고 있는 숫자는 연도입니다. 연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1647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1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문은 다 지금 최고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고선을 묻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예. 우리의 삶이 왜 시작되었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최고선을 가장 처음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해설도 보시면 최고선을 다루면서 시작하는 신학 해설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의 정말 개혁 훌륭한 개혁 신학자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저도 이제 이분 너무 좋아하고 그분 책 읽는 것을 즐겨 하는데 이분 책 중에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이 책의 제1장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최고선입니다. 최고선. 그러니까 이제 최고선을 설명하고 그 책 전체를 이제 적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처음, 우리에게는 가장 처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항상 최고선입니다. 최고선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여러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물론 계시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시작하는 고백서도 있지만 그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최고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최고선이 무엇이냐?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최고선이 무엇이길래 우리 물음에 가장 처음을 차지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빙크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간단하죠. 모든 피조물이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최고선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식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빛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밖에서 지금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저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지금 먹고 살고 날아다니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최고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은 최고선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생존할 힘을 주시고 보존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최고선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최고선이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에는 그런 의미 말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고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최고선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까지가 돼야지 이제 최고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선으로 아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최고선의 개념입니다. 식물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인식 능력이 없죠. 동물들은 그냥 살아가죠. 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는 얼마나 놀라운가. 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떠한가? 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가 1장에서 지금 쭉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람의 마음에 세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이렇게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전도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나오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 때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간 안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을 생각하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인간은 땅에 삽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면 영혼 너머를 생각하고 공간적으로는 하늘 너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본성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이것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그 나눔 용지에도 있습니다.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거 읽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악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한 가지 악만 행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고 가만히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는 한 가지 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후 또 한 가지 악을 행하는데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영혼이 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채울 길이 없습니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다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지금 채워지지 않은 자기의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제 왜 최고선을 위로로 표현했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는 왜 최고선을 위로로 표현했을까? 우루시누스는 그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문답과 기독교 교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리의 목표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이다. 구원은 최고선을 누리는 데 있다. 위로는 최고선을 누리는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대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누리는 일을 시작했다. 최고선이란 이것이니 그 최고선을 소유하는 우리는 복된 자가 되고 이것을 뺏길 때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리문답서의 목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목표는 무엇을 지금 목표하고 있는가 하면 위로와 구원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은 최고선을 누리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 최고선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완전히 충만히 누릴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것을 누리는 일을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선을 소유하는 것, 이러면 복이지만 이것을 뺏기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최고선을 지금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비참을 이기는 최고선, 이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는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다른 비참에 지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위로입니까? 이제 그 헐리우드에 이런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삼류 배우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류 이제 배우가 됩니다. 정말 자기가 꿈꿔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대부분이 다시 갑자기 나락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내가 최고 스타가 되면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위로인 거죠. 그게 최고선인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으로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대부분의 스타들이 갑자기 나락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주는 위로는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다른 비참에 지고 맙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만이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답을 하게 되면 그 답은 그러니까 보편 인류를 향한 선언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 독특하게도 너의 위로, 당신의 위로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그 중요한 차이점이죠. 이것이 지금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편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묻는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당신의 위로, 학습자의 위로를 묻습니다. 너의 위로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받는 자 각 개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자는 대답을 해야 되죠. 너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질문이 왔을 때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세상도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가난한 네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능력이 없는 내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병든 네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세상에서 별 쓸모없는 너에게 위로가 무엇이냐? 세상은 그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들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로 위로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항상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이 위로를 얻죠. 근데 사실 그 1등도 그 위로가 공허한 위로인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항상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이죠. 우리가 뭐라고 세상이 묻는다면 세상은 세상 것으로 위로를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학습자는, 제가 여기 학습자로 가면 이제 답을 하는 자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자는 인간이나 다른 가치관이나 세상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학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만일 내 공로를 가지고서 한다면 위로가 또 아닐 텐데, 내 공로가 아니죠. 값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 없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이죠.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고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아버지의 자녀이고 머리털 하나까지 허투루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투루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나에 있는 모든 일이 지금 나의 선을 이룹니다.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성령께서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복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서 성자의 구속과 성부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학습자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학습자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로 이 위로의 선언을 매주 사실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다는 이 복의 선언. 여러분 이걸 들을 때 아, 이게 나의 위로구나. 네? 여러분 이 복의 선언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구나.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최고선 안에 머무는 자가 이 최고선을 누리는 일입니다. 최고선으로 모든 악하고 비참한 것들을 이기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위로를 즐겼지요. 우리가 제가 여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적용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로가 뭔가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선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죠. 모던이 현대이니까 번역을 뭐 현대 후, 뭐 후현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을 권위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라는 것, 이 모던이라는 것은 이성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데카르트죠. 이제 합리주의 출발, 이성주의 출발을 데카르트라는 분학에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17세기 초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 판단하는 시대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성이 판단합니다. 이성이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성이 판단해서 그 전에 있던 권위들을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인지 안 계신인지도 누가 판단하는가? 내 이성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데카르트의 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세상이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권위를 갖고 세상을 다 이성이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좋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구도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를 만들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성이 서로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그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이데올로기라는 깃발이 세워지게 되고 이데올로기가 탁 세워지면 여기로 모여들어라 그러면 다 거기 다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이데올로기가 세워지고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 평생을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민족주의든 그것이 사회주의든 그것이 공산주의든 그것이 만인 평화주의든 아무튼 이데올로기를 세우고 그냥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성도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해체주의. 이제 세운 건 다 해체하는 것. 그게 뭐 별 의미 없어. 이성으로 세워봤자 별 의미 없더라. 회의주의. 그럼 뭐 우리는 왜 살지? 뭐 살지 말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이 앞섭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에 앞서서 자기 철학과 자기 행복에 이제 만족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기 시대예요, 자기 시대. 내 철학.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철학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철학을 강요하면 되게 이상한 시대고 불쾌하고 이 시대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확행. 그래서 나만이 갖는 자그마한 행복, 내 거, 자기 추존. 이거 내 거야, 내 만족이야, 내 취향이야. 이건 존중받죠. 여러분 이제 라떼는 그죠? 라떼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라떼는 저도 모르게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나가 지금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누가 세우냐? 자기가 세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목표하는지 그건 다 지금 각자 자기가 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세운 나란 이 정체성이 위로를 주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뭐 이 시대는 이제 나는 나로서 규정하는 시대고 학교 교육에서 사실 이것을 많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 그러니까 학습 시켜 줍니다. 그걸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너의 가치관을 세우고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이 그렇게 살라고 이제 교육을 사실은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건 뭐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게 이거고 뭐 광고든지 뭐 뭐든지 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 말하리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제 자존성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나인 분이시지 인간 중에 누가 나는 나다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아기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의존적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저기 막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당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 부모를 의지하여서 모든 걸 부모를 의지하여서 정말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라납니다. 이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존적 존재인 것을 모릅니다. 실제로는 진짜 의존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컸다고 나는 독립적 존재야 이런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자기 추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에 부딪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답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의 가치관에 저항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만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 시대는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들의 사랑에서, 어떤 이는 자기 성취에서, 어떤 이는 자기 취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둡니다.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사랑, 막 내가 열심히 나를 성취하는 거, 이걸 나를 증명해야지. 아, 그거는 안 되고 내 취미에서 내가 거기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야지. 또 어떤 이는 아예 자기를 포기하고 약물이나 다른 중독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든 시도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지요. 결국 언제나 외롭고 공허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포스트모던을 사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답이다 생각하시고 이 복음을 또 이 말씀을 또 드러내시고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거칠고 세상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곳에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라 하고 또 우리의 주인은 우리라고 거짓된 속삭임을 계속 귀에 들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에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고 바로 거기에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으며 놀라운 복락이 있으며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누릴 것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